한국 속담에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준비에 관련된 거예요. 준비. 약간 부지런함도 좀 동반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함이 있는 준비. 근데 그것이 없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스꽝스럽죠. 소가 나갔는데 고치고 있으니까 외양간을.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말이죠. 우리 삶에 와닿는. 그런데요, 이런 교훈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공하건 그렇지 못하건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 걸어간 걸음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 삶만 돌아봐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했는데 나 열심히 운동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분도 있죠. 나는 굉장히 올게닉 푸드 이거에만 내가 열심히 매달려 먹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갑자기 당뇨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어요. 이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대로 열심히 내가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라이프에서 삶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가 경험하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요. 그냥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강도 만날 거니까 내가 총을 하나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도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죠. 그렇지만 강도를 만나는 경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마침 강도를 만나서 혼쭐이 났어요. 아, 잘 됐다 아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우리 고 오인호 성도님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그 교회 역사 속에 넣어놨는데 1958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1958년 4월 25일에 이 고 오인호 성도님이 한국에 편지를 보내시려고 밤에 이제 편지를 붙이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네를 떠돌던 불량배들을 만나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대하지 않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떠올랐어요.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걸음을 볼 때, 그분은 그러면 그날 나가실 때 굉장히 나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쁜 걸 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상태로 나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 써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그 관련된 그 예전에 드라마 이렇게 제작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이분의 이 걸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많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구할 때 그것을 항상 그대로 주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우리가 예비되어 있어서 그걸 받아 누린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서.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성실하게 했는데,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어려움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요. 힘이 하나도 없이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을 여기 그려주고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안 나오는. 저 사람은 뭐 자기가 자기 라이프를 내가 나의 삶은 사탄에게 바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도 상당히 억울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귀신은요, 번역을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번역으로 바꾸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보다. 왜냐하면 귀신이란 말은 샤머니즘적인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밖에 있는 귀신들하고 이렇게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같은 종류지만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더러운 영이에요. unclean spirit. 그 더러운 영이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이 누가 밀어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쫓아낸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갔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게 예수님 비유인데 물 없는 곳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당시의 시대로 보면. 그런데 왜 물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만들었었냐 하면은 당시에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귀신이 거하는 곳, 더러운 영이 있는 곳, 사탄의 장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으십니까? 광야에서 받으시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지냈던 장소가 이런 번듯한 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못했어요.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광야. 광야에서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 광야에 오래 살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 광야에 산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뭐 토빗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탈무드라는 거 아시죠? 탈무드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사막이라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갖고 어떡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비록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때문에 살아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요. 물이 없고 마르고 사람이 죽는 곳을 놓고 사탄에 거하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그리고 물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 속에서 이런 예를 여기다가 나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갖고 그냥 너네가 아는 것처럼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데 갔다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얻지 못했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에게 말해요? 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집. 내 집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내 몸을 바칩니다. 내 영혼은 당신 거요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락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귀신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집. 거기 내 집. 내가 나온 집, 내 집. 버리고 나온 옛날 집이 아니고 그냥 내 집이에요. 나왔을 뿐이지. 내 거야, 내 거. 그런 의미예요. 내 소유. 거기로 내가 다시 가야겠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갔죠. 갔더니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헤매다가 힘들어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귀신이 그 악한 저 더러운 영이 원래 있던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에 원래 살던 상황하고 달라. 본인이 나가기 전에 본인이 막 어지럽혔던 그런 상황하고 다른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 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최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완전하다, 충분하다, 최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숫자가 일곱인지 모르지만 꽉 차게 뭔가 자기 뒤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확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비유를 이해할 때 비유만 떼가지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기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이 24부터 26절까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저것을 가지고 아, 그 사람 참 안 됐네 라고 끝나면 우리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잠깐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어떤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를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대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주세요. 하나의 비교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앞 내용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욕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옳은 것을 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냐 아니면 사탄이냐. 이 양갈래의 길을 쫙 나눠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바로 23절에 나오죠. 그런 내용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주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는. 그래서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여기에 이 마지막 부분에다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악한 세대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뭐 세상에서 악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한테 굳이 그 설명이 없어도 이 문맥에서 볼 때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생령이라는 말은 특별한 뭐 신령 뭐 이런 게 아니라 리빙 크리처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땐 달랐어요.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동물 모양을 만들면 그냥 리빙 크리처가 돼버려요. 바로바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에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이 스피릿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살아가는 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지배가 항상 그의 속에 있었죠. 그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가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양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 나름 정리를 하고 귀신이 나갔을 때 자기 머리를 좀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어디 요양을 좀 하고 온다거나 방법을 찾아서 자기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보통? 귀신 들렸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보통 보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치료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더 중요하게는 이 모양이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였다는 걸 말해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주님을 인정해서 의인으로 더 완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었던 존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몇 번을 거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좀 잘해갖고 의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조차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양은요, 사람이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나가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양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운명.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즐거워하며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었지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내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별로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의심이 많이 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똑바로 살고 있길래, 얼마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잘났길래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운명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빨리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랬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는 분들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24시간에서 도대체 얼마를 주님을 기억하고 사세요? 한번 기억하면 됐지 뭐 그까짓 거 많이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거밖에 안 되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운명은 뭡니까?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도대체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랬구나라는 거죠. 그 나중 형편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안 좋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니었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주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런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저런 모습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을 바도하지 않고 힘들게 만들지 않고 넘어지게 만들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천하에 교만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멋있게 이렇게 펼쳐놓은 생각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직분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내가 목사이건 관계없이 내가 만나는 그 일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허덕이면서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맨날 불만만 말하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감사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없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엉망스러운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매일 그 이름만을 기억하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찬송가 중에 만 입이 네 개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 몸이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 입이 만개라고 할지라도, 내 입이 만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하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 속에 있었는지를 아는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여기에서 이 예를 통해서 정말 당신들이 아니면 너희가 지자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너의 운명은 다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랬었구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까? 보증입니다. 원래 그리스 원래 말로 보면 보증금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계약할 때 보증금. 영어에 디파짓이죠. 디파짓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악한 영 앞에 휘둘리고 있는 한 안타까운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진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분과 동행하게 하셨고 그분과 능력 있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감격들을 가집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시편 8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라는 고백을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는다면 이성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권고하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실된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랑의 능력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락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앞에 적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의 이야기가 그 제목처럼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서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 위에 외로이 달려 계시는 침을 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며 고난의 자리에 서 계셨던 그분을 잠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맨날 일을 만납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도 만나고 기대한 일도 만나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구였고 주님은 우리에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나는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흐지부지하다 없어져 버린 사랑이 아니라 완성해 버리신 저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 그것처럼 복되고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것처럼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어떤 한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저렇게 그 귀신, 더러운 귀신 내지는 더러운 영이 저렇게 장난을 치고 놀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라고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디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말씀을 진행하며 기억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살아도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쁘고 어렵고 긴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빨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디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더 힘있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